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꼬집어대로 다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대로 살고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보잘것없다고 폐기처분한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미래에 대한 예언과 모든 되어질 계획을 저희들은 그대로 꼬집어대로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이 말씀이 더 크고 원대하고 우리의 좁은 시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치밀하다는 것을 날이면 날수록 갈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승업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거슴도치 굴혈과 웅둥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고 이것이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그대로 인용되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풀에 핀 꽃같이 풀이 지면 그새 달린 꽃도 함께 지듯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쇠잔하고 다 회파하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원히 존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완성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그 당시에 감히 어느 인간도 저 거대한 제국 바빌론이 저렇게 아주 이름 없이 서서한 가을바람에 낙엽이 쪼가리쪼가리 나듯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이야.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를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 나라마저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바벨론이 덮쳐온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덩치가 크거든요.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리고 굳건하고 세월이 네월이 지나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듯한 그러한 단단한 기초를 갖고 있는 제국이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그러한 바벨론 제국이 전부 다 자손도 없고 흔적도 성읍이 있어봐야 바람만 횡횡 불고 나중에 짐승,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 못할 짐승들이 사람이 더문더문 있으니까 이게 자기 마당인 줄 알고 확 뛰어다니면서 황폐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지경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의 제국,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허물어졌는데 거기에 하나의 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그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여기 후손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자식이 자손이나 자식이 희박해져서 이제는 뭐 그런 가문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나라의 그 저 사회적 정책상 가임 임신할 수 있는 여자들이 놓는 평균 한 명 자식을 1.3이니까 거의 한 명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밖에 안 되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나중에 뼈대만 남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해 있는 뼈만 앙상한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러한 그 많은 숫자가 융숭하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손이 나중에 다 해박해져 가지고 뼈대만 앙상한 나중에 그것조차 날아가 버린 그런 게 할 때 주님께서의 뜻은 그겁니다. 사람의 힘에 이어서 생산된 그러한 자손은 하나님 만든 땅에는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에 의해서,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생식 능력에 의해서 그 자동적으로 배태가 되는 이런 인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땅에서는 그런 인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얻으리라. 예, 부동산 하는 사람들 눈이 확 뜨게요. 무슨 이런 축구이다. 심령이 온전한 자는 땅을 얻으리라. 땅을 차지하라 이래야지. 그 땅은 천국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어주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하는 땅, 예수님이 거하는 땅은 예수님의 같은 속성을 가진 자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지 않는 인간은 그 땅에서는 전부 다 소실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여기서 제가 좀 듣기에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지만 그냥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여러분 거지로 죽은 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직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개가 거기 거지 나사가 죽을 때 병이 완치되질 않았습니다. 병든 채로 거지인 채로 그리고 야유와 조용을 받으면 그 채로 그냥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지 나사로가 횡재했을까요? 횡재하지 않았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없는 자고 가난한지만 거지였지만 그래서 거지 나사로입니다. 가난하지만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어느 땅? 아브라함이 미리 가서 선전해 있던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요. 땅을 차지한 거예요. 천국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횡재한 거죠. 그러면 횡재한 겁니다.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횡재한 것이 부럽습니까? 거짓 나사로 같은 그런 횡재가 주어진다면 그까지 그 나의 건강이라 나의 이게 그 가난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그 참 장담하기 참 곤란하지요. 우리는 손톱에 가시 있어도 새벽기도 기도하잖아요. 주여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엉덩이 부러지나도 그것 가지고 무슨 또 무슨 죄 짓는가 있는가 그 죄 항목 살핀다고 분주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합니다.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렇다면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오늘 본문같이 바벨론의 이 대제국은 왜 이렇게 자손이 없는가.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바벨론이 크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삶의 세계가 아니고 죽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봤을 때 아니, 저건 참 지옥이다 죽음의 세계다 라고 여기는 것이 생명의 세계고 진정한 삶의 세계입니다. 이건 사고방식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돌입돼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되나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승리하고자 할 때, 이 바벨론이 주택에 그거 누구한테 치고도 못 사는 제국인데, 뭐든지 잠식하고,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전쟁이 하루 일과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힘을 과시하고, 근데. 하나님의 작전은 이겁니다. 큰 것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인물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고, 큰 것한테 삼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체되고 그 해체된 그것을 인하여 내가 비로소 큰 것도 나를 잠식할 수 붙잡을 수 없고 나를 붙잡을 수 없고 잠식할 수 있고 삼킬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요. 다시 이해하면 내가 괴물을 이겨므로 말미암아 내가 괴물을 이겼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괴물한테 당하고 삼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괴물에서 나는 완전히 해체됨으로 따라서 괴물 그 괴물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진짜 큰 사람 되는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두 자로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자유라고 해요. 요한복음이 8장에서 예수님이 자유라고 부르는 그 여인은 두 번 다시 가난했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의 심판관으로부터의 별개의 상태에 놓이는 사람, 그 여인.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자유케 한 사람은 가난 정도가 아니라 살인, 뭐 도적질, 시키면 총동원 다 해도 그러한 법이 정죄한 것에 대해서 이미 무관한 관계없는 영역에 놓여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했다는 그 땅에 거하는 주의 참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참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거는 가능치 않습니다. 이거 뭐 골반만 죽어도 이거는 성립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에 뭐 되어 있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았었습니다. 닫혔었습니다. 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게 아비멜렉 추장집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 추장집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낯선 사나이가 작자가 나타나기 전이었다면 아비멜렉 집에 자식 놓는 것은 이거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냥 인간의 능력이라 그렇게 들 생각을 했지요. 했었어요. 가인 여성이니까 임신을 가능한 여성이니까 자기 인간의 가능성 내포된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그냥 가능성대로 내비추면 그게 애기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난데없이 경선도 말로 각중에 난데없이 돌발적으로 난데없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그 가족이 아비멜렉 추장을 만나고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아비멜렉 그 집뿐만 아니고 온 집안에 여자들이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안 돼요. 이걸 태가 다쳤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되는 과학적으로 말해서 관찰되는 대로 실험 실습해서 배풀될 수 있는 그것만을 치료라고 얘기하고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발휘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이 땅의 세계에 난데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복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은 복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저주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저주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는 지금 내가 그동안 평소에 살았던 안일하게 살았던 모든 것은 결코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은 딴 데 있는 것이다. 어디서 있는 게냐? 아브라함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투입된다는 것을 그때 아비멜렉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길에 가는 사람들 붙들고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기 그 섣불 갈비찜은 모를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몰라도 이 미장은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부터 출발해서 사물과 외곽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논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침투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초청하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누가 침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식이 완전히 거꾸로 된 인식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할 때 그 사람을 그걸 성교사면서 그걸 복받았다 이렇게 쉽게 안에 좀 약간의 천막에 맞아서 땡 잡았다 복받았다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히 주위 쫓아다니면 마귀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자기 열심히 보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눈에 안 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마귀한테 손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그 소리 듣고 그건 믿지도 않아서 그건 뭐 그냥 잔소리 듣고 이래 흘렸지요. 숨어있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은 숨어있는 거예요. 그게 저 대표적인 예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자 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천주교 신부들을 자랑한 게 있죠. 이래가지고 이거 짝대기 이래가지고 수맥 찾는 게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들 하고, 예, 퇴마사들. 귀신도 찾는 사람이 강한 게 있잖아요. 이거 뭐 수맥 잡아 했습니까? 모세가 그 들고 했습니까? 지금 모세는 물이 어딘지를 몰라요. 물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백성들도 모르고. 다만 그들이 안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만 알지 지금 목마른데 물이 어디 있느냐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카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없는 것으로, 양식이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에 있는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없는 지경으로 일부러 몰아넣어요. 일부러 몰아넣어요. 그것도 밉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요새는 폭죽놀이 아닙니까? 폭죽 팍팍 펴지면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식으로 폭죽을 펄펄, 이 폭죽만 펄펄 해서 가보니까 물이 없는데요. 도대체 그 장소에, 주께서 인도하는 그 장소에는 뭔가 자꾸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설 수 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절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같이 절망이, 절망과 절망으로 그것은 이 광야의 지금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는 그것이, 이게 죽음의 세계고 진짜 삶의 생명의 세계는 외곽에 있다는 사실을 이 동행하는 이 사람들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제가 하나의 그저 사고 실험, 그냥 생각 사고 실험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의대생들이 그저 장난치면서 그 약물 주사해가지고 한 5분속 3분속 자기 동료를 죽음의 세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5분 뒤에 다시 막 이게 전기 충격 줘가지고 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음의 세계 때 받은 것을 받아 적어서 하나 그걸 예, 한 책으로 문집으로 내는 이런 한 장난을 친다고 봅시다. 그 위험한 장난이지만 이런 장난 칠 때 한 2분속 3분속 까무라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전 학생이 유도를 배웠는데, 그 유도 선생님이 짓궂어가지고 애들, 그 장난친 애들 목 졸라가지고 2분 3분속 졸도시켜가지고 다시 깨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치료를 할 때 지금 2분 쭉 깜빡 죽었다가 그 좌우의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살았다,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반대로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지옥이고 예수님은 살던 고동네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아주 실컷 고생하시고 기싸대기 얻어맞고 옷 벗기고 조롱 다 받고 세반지사도 마찬가지지만 몰매당하고 고통과 창에 찔리는 고통과 그 가시 밀고 가서 고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고통 없이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구따에 기도를 하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합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요.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하려고 하니까 저주를 대신, 하나님의 퍼붓는 저주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심한 저주를 혼몸으로 다 받아내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할 때가 변화사에서 했거든요. 그 변화사는 그 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갔던 그 영광을 잠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잠시 사후의 세계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면 본래의 생명의 세계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왜 생각 못하는가? 우리가 쫓겨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에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그 쫓겨난 이 동네가 나의 고향인 줄 알고 이렇게 우기고 있고, 다들 우깁니다. 다들 4,800만 모든 국민들이 다 우기고 진짜 붉은 악마도 다 우깁니다. 전부 다 이 땅이 고향이에요. 히브리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갔나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 땅이 고향이고, 실제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는 것을 왠지 가기 싫어해요. 돌아온 것을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 나사로가 얼마나 땡잡은 사람이냐, 얼마나 행정한 사람이냐 말이죠. 거짓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구원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구원받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그 위협이 되고 공포스럽고 우리에게 협박이 되고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쓰러빠진 이 세상에서 권력이 최고답고 여기는 사고방식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주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종로로 한다. 그런데 누가 하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무서워할 줄 알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죽는 게 무섭지.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영광 다 줄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세상 영광이라 하는 그것은 허접스레한 예? 하루에 비 340mm만 오면 완전히 흙탕물 될 비가 와도 흙탕물 되는데 만약에 하늘에 불 떨어져 보세요. 며칠 전에 온 그 비가 그게 비가 아니고 물방울 H2O 물방울이 아니라 그게 화염이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제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국 활성하지 말고 떠나자래. 그래서 약국 했다고 목사 불러다가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국하고 병원 체리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내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떠나지요. 거짓 나사로가 거짓 나사가 집사였으니까 자 목사였으니까 장로였으니까 세리지사다 어디 거짓인데 무슨 헌것도 못되는 무슨 세리지사 주겠어요. 뭔가 성경을 볼 때에 바빌론이 망했다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망했구나 하지 말고 어이구 망했으면 그 땅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바벨론은 왜 망했는가? 무슨 사고방식 때문에 망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고방식과 대비가 되는 사고방식은 뭐냐? 바로 그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본향 올라간 그 사고방식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권력과 바벨론 모든 척허리 말하는 입에 치대로 그렇게 칭찬했던 축복 축복이라는 게 그게 껍데기 껍데기 밖에 축복이 아니고 껍데기고 단지 껍데기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나를 이 세상에 그 붙들어 멸려는 죽기가 무서워서 무슨 짓으로 하게 만드는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성경 말씀도 버리고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하나의 협박으로 작용하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다 희발이 없이 다 흡사리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름 모르는 고슴도치가 와서 그걸 놀이터로 삼아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물궁덩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집과 아지트가 되어버리고 물궁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피로 소재한다. 이런 말로 미스나오시 멸망의 피로 소재시켜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사람은 거짓 나사로와 더 부러워해야 돼요. 할 수만 있었다면 거짓 나사로 뒷다리 잡고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사신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재미없어서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이 생명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쫓겨난 지옥 같은 세력이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영광의 나라는 따로 우리 외곽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리고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고 마귀의 장난에 십자가 피를 모두 하고 살았는지 이제는 두분 다시 그런 실수와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용서받은 가능한 여인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 364.